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 김일성과 88 보병여단 두 번째 시간.
안녕하십니까. 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의 김정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김일성이 이끄는 유격부대가 1940년 말 국경을 넘어 소련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부대가 소속된 동북항일령군 제2로군 총지휘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소련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부대가 독자적으로 소련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한 제2로군 총사령관 주보중은 김일성 부대의 무단 월경 문제와 다른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41년 1월 말 소련 하바로프스크에서 동북항일령군 대표자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가 끝난 뒤 주보중은 김일성을 위증민에게 보내 김일성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설령 아무리 곤란하고 어떤 이유가 있었더라도 김일성 동지부대가 국경을 넘은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이런 행위는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않은 채 가능한 유격대 투쟁을 저버린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김일성과 그 이하 간부 동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규율에 따라 반드시 김일성과 김일, 리봉록 동지에게 상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일제시기 조선민족이 벌인 항일투쟁 전체를 지도했다고 북한에서 추앙받는 김일성이 상부 지시 없이 국경을 넘었다고 중국 공산당원 주보중에게서 비판을 들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편지를 가지고 만주 어딘가에 있을 위증민을 찾아 나섰지만 위증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련 내 근거지로 돌아왔습니다. 동북항일령군의 소련 내 근거지 가운데 하나인 남야영으로 돌아온 김일성은 상관 주보중에게 위증민을 못 찾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이 같은 보고를 하면서 항일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모든 지휘관과 전투원은 매우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파시스트가 소련에 진공하고 일본의 파시스트들은 반소련 전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건에서 모두가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해서 일체의 곤란과 장애를 극복하고 항일 민족 전쟁을 견제하며 중국 혁명을 완성해서 소련을 무장 옹호할 결심이다.
만주에서 돌아온 김일성은 보고서에서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해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흘러 1941년이 되자 새로운 사태가 발생합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기광서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 소련은 만주 국경선을 두고 이제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1941년 4월 13일 소련과 일본은 서로 간에 영토적 순수성, 뭐 불가침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그 중립조약을 체결하고요.
극동에서 일본과 맞붙는 것을 두려워한 소련은 일본과 불가침 협정을 맺었고 이 조약을 지키기 위해 만주에서 일본과 충돌할 가능성을 줄여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련의 요청으로 만주의 유격대 활동도 자연스럽게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김일성 부대를 포함한 동북항일연구는 소련 내 야영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만주의 소부대 활동이 중단되자 항일 유격대는 야영지에서 부대를 재정비하고 군사훈련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련이 만주의 유격대 활동을 정지시킨 1941년과 88여단이 창설되는 1942년 사이 김일성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시기 김일성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소련 측 자료와 증언을 종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항일 연군들은 두 야영에서 1년의 교육과정과 전투준비 훈련을 거쳤다. 일부 대원은 소련군 지시에 따라 국경 지역에서 정찰 활동을 하기도 했다. 당시 소련군 지휘부는 간부 훈련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 빨치산 대원 가운데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들이 뽑혀 하바로프스크 보병학교에 단기 교육과정에 들어갔다. 김일성과 그 외 간부급 대원들도 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모두 소련군 장교로 임관되었다. 특히 김일성은 운동에도 열성을 보여 보병학교 재학 중에 축구부 주장을 맡았다.
바로 이 일본과의 그 중립조약으로 이제 소련은 당장 전쟁의 위험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만은 일본의 군사적 위협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든지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광석 교수의 설명처럼 소련과 일본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일본이 만주에서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련 안에 있는 동북 항일연군을 활용할 방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조선대학교 기광석 교수는 소련 안에 있는 항일 빨치산 부대가 소련 측에 이용 가치가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그간의 활동으로 이제 활동 경험으로 봐서 조선인과 중국인들로 이루어진 이런 빨치산 대원들, 이들은 이제 사실상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들을 동양도로 탐지하는 데 가장 그 유리한 적합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고려한 소련 정부는 드디어 1941년 여름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다시 기광석 교수의 설명입니다.
바로 1941년 2월 중순에 소련 정부는 항일연군이 수축이 된 88여단 장설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이듬해인 42년 7월 16일에 이제 88 독립보병여단이라는 명칭의 이른바 88여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붉은 군대 극동 전선군 사령관 아파나센코 장군 명의의 명령문을 하달한다. 동북 항일 연군이 주둔하는 두 야영지를 없애고 북 야영지가 위치한 비아츠코예나 아무르 마을에 88 독립 보병 여단을 결성한다. 붉은 군대 극동 전선군 군사 회의가 88 여단을 직접 지도하고 참모부 정찰부가 관할한다. 여단장에는 주보중 동지, 그리고 참모장에는 사마르첸코 동지를 임명한다.
위증민과 함께 동북 항일연군의 핵심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중국인 주보중은 소련군이 새로 만든 88여단의 지휘부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련군 대위계급장을 단 김일성은 88여단 제1교도형 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88여단이 어떻게 구성된 부대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기광석 교수는 4개 보병대대와 통신 그리고 포병중대가 88여단의 핵심이었고 각 부대 지휘관은 기본적으로 조중 빨치산 출신이 맡았다고 설명합니다.
88여단 구성은 되게 이제 크게 4개의 보병대대, 통신중대, 포병중대 이제 이런 편제를 가졌고요. 각급 부대 지휘관과 이제 정치 담당 부지휘관, 이거는 조선과 중국 빨치산 측이 맡았고 부지휘관은 이제 소련 군관들이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88여단 여단장은 이제 주보중이라는 중국인이 이렇게 맡았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동북 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소련으로 넘어간 동북 항일연군이 주축이 돼 구성된 88여단은 사실상 소련이 지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련 측은 88여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겼을까요? 연세대학교 신주백 연구교수는 소련이 88여단에 소규모 부대 활동을 이용한 정찰 임무를 요구했다고 설명합니다.
소련이 요구를 합니다. 전투는 하지 말되 소규모 10명에서 15명의 소규모 부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명하는 지역에 가서 일본군의 동향, 그 지역의 민심, 그 지역의 경찰의 동향을 파악해와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88여단 활동의 주목적이 소만 국경에서의 정찰 임무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기광석 교수는 이와 관련해 88여단에 들어간 빨치산 출신 대원들이 이 임무에 아주 적합했다고 지적합니다.
빨치산 출신 대원들이야말로 일본 관동군 주력이 배치된 만주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 지리적 조건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이런 역할들을 맡기기에는 상당히 적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군은 정찰 임무 외에도 만주 지역에서 일본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88여단을 활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련 극동전선군 사령부는 1942년 8월 13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88여단의 최종 과업은 조중 지역민들을 끌어들여 소규모 빨치산 부대를 창설하며 그 활동을 지휘하는 데 둔다.
이렇게 소련군 극동군 사령부는 88여단을 정찰활동 외에 전쟁이 시작될 경우 직접 참전시킬 것을 계획했습니다. 실제로 소련군과 88여단 지휘부는 전시에 대비해 일반 전사와 하사관들을 소대나 중대 지휘관으로 준비시키고 이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정치 공작을 실행하는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88여단 대원들은 대열 연습이나 총검술, 폭탄 투척, 수영, 실탄 사격, 스키 훈련, 그리고 야외 훈련을 받았고 그 밖에 교량 파괴 훈련이나 지도 작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소련 극동전선군 사령부는 최신 무기와 병기도 88여단에 제공합니다. 1942년 9월과 1943년 7월 사이 88여단은 소총 4,000정, 기관총 60정, 대포 21문, 그리고 차량 23대를 갖춘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88여단 부대원들은 만주와 소만, 그리고 조만 국경에서 군사시설, 교통 및 운수 현황에 대한 정찰을 위주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김일성은 만주 여러 지역에서 밀려온 빨치산들로 구성된 88여단 안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보는 북한 현대사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